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연속해서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또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 휴거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조금 더 연속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가 그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살아가면서 엄청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물론 저 같은 이러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하지만 그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참 놀라울 수 있는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마치 심지가 타 들어가는 양초처럼 불을 붙여놓아서 심지가 계속 타 들어가고 양초가 짧아지는 그러한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러한 양초처럼 인간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하는 것은 이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 이것이 또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서는 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을 다스려서 그 영이 떠나가려 할 때, 이게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과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떠나가는 게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영을 붙잡아둘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모래에서, 즉 흙에서부터 실리콘이라는 것을 뽑아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손톱보다 더 작은 그 반도체 칩 안에 백과사전 이 분량 또는 그것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자와 원자와 원자 아래에 있는 아원자, 소립자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걸 체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물체 내에서 그 DNA라고 하는 그 코드를, 그것을 알아내서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들고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종이 잘라서 오려 붙이듯이 그 유전자를 잘라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이상한 지금까지 없었던 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현실이 아닌 이런 어떤 상황을 마치 현실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 현실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이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상상을 하는 존재이고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상상하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만화에 나오면 50년 후에는 현실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50년이 뭡니까? 금방금방 현실이 되죠. 그 상상한 것,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은 참으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쌓아놓은 그 인간이 어느 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눈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존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 인간이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이러한 엄청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죽음이 인간에겐 당연한 것이야 하고 받아들일 때쯤 되었을 때 즉 자의식이 생겨서 사람 인생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느 날 우리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이것은 또 한 번의 충격이고 경악입니다. 죽었던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 즉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으로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무한히 윤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역사가 끝이 있고 낳고 죽고 낳고 죽지만 언젠가는 이 인간의 인류의 이 모든 역사의 끝이 있고 또 개개인의 죽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부활이 또 맨 마지막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것은 또한 정말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철학을 사용하고 종교를 사용하고 사상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인류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마귀가 아무리 그 말씀을 숨기려 하고 없애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방방곡곡에 퍼져서 그래서 인간은 무로 돌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무한히 반복하는 윤회를 거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둘째 부활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 첫째 이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첫째 부활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둘째 부활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첫째 부활과 대조되는 구분되는 이 어떤 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 첫째 부활과 대비되는 이 둘째 부활은 어떻다고 했냐면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다. 이것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결코 복된 부활이 아니에요. 정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부활이라고 했어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때 부활하게 되면 이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 중에 감히 어떤 자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있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천년 이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또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전전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자,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이삭 죽기에 해당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이 첫째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고 이들도 살아나게 될 것, 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천년이 지나야 이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마지막 부분, 즉 이삭 죽기가 끝난 이후에 천년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둘째 부활이 필요한가? 둘째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부활은 농사로 치자면, 농사의 과정으로 치자면 이제 알곡을 다 곳간에 들인 이후에 남게 되는 가라지들을 불사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목적은 가라지들을 영원히 태우는 부활인 거예요. 영원히 태우기 위해서 일단 몸을 입혀놓는 그러한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제 크고 희다, Great White Thr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 백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미래의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엄청난 시간을 앞으로 뛰어넘어서 지금 이 인류의 맨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작다 크다 이것은 키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위대한 자든지 볼품 없는 자든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겠네요.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 사망, 개개인별로 죽는 육체적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의 문제이지 이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있게 된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아까 이 5절 표현대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추수가 마무리되고 남겨진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로 인한 이 심판과 정죄와 그로 인한 지옥 형벌 이것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위들 즉 죄로 인한 그들의 행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값에 의해서 다 이제 심판의 그 값이 다 지불돼서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크고 흰 왕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든지 자기의 그 죄들을 사면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소부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곡식이 있고, 그렇죠? 알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맨 마지막에 함께 모아서 불태운다. 개별적으로 불태우지 않고 함께 모아서 불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천년 왕국, 헷갈리시죠?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여기 지금 하늘의 왕국,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왕국에 관한 비유인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전체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에 관계된 그 구도와 정확하게 또한 일치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고, 그래서 이 곳간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묘사인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에 태운다. 자, 이것을 불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침례, 불호수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서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침례는 물로, 물 속에 사람을 잠궜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물침례였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알곡 얘기 또 나오네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까는 가라지라고 말씀했고 여기는 껍질이라고 말씀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가 있는데, 예수님 받으시는 침례도 있고 주시는 침례도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 중에서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주시는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인가? 잘 보니까 영어 표현해 보니까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코 같은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 성령님께서 주의 깊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가 있고 그리고 불로 주는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이 불침례를, 이것을 성령 침례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래서 불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 이 부흥회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긴 결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희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개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거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불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 속에 잠기는, 침례라는 것 자체가 잠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불 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잠겨서 영원히 타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즉 불호수에 깊이 잠겨서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뭔가 고소하거나 뭔가 통쾌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 뭔가 저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제가 정말 원수가 졌고 철천지 정말 원수로서 정말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당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의 고통이면 몰라도.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4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로 절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불못에 가는 것이 혼만이 아니라 몸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디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라면,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몸이라면 이것은 불에 타면, 여러분 화장터에서 사람 화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건 그냥 몇 시간이면 그냥 이게 다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 불에 절여지긴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혼이 담기는 그릇에 해당하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불 속에서 절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긴 지옥이라 그랬지만 지옥도 나중에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당연히 받을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구절로 인해서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당연히 받을 형벌이랍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지금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 이후에 불못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불호수 안에 침례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둘째 부활 이후에 이 모든 사람을 불침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만물 속에,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보여졌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는 불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째 부활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이 부활에 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오랜 시간 후에 부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서 분리되었던 그 혼이 그 자기 몸이 썩기 전에 돌아오는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 부활은 분명히 오랜 시간 이후에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이 부활, 오랜 시간 후에 있게 되는 이 부활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했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부활, 정죄의 부활,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치욕, 잠깐 동안의 치욕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치욕이 아니에요. 매 순간을 거치면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부활입니다.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고 수치스러운 부활이고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이 천년의 시간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총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휴거되기까지 그리고 대환란기에 휴거되는 대환란기에 부활하는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지금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농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농사에는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이 있고 쭉정이를 태우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알곡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들을 위한 부활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농사는 보니까 첫 열매가 있고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부활 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은 첫 열매였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같이 일어났다. 즉 구약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의 전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믿기로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모든 전체 구약 성도가 다 부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가 그때 이제 부활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열매들, first fruit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first fruits를 이 단어 자체를 단수로 보는 분도 있고 복수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복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절기 유대인의 절기상 이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 해 익은 그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이렇게 주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에 해당하는 그 부활은 이제 장차 있게 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 죽음을 맞기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리 올라오라 또는 보라 신랑이 오시는 도다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게 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렇죠? 그때 그게 영어 표현해 보면 마치 출석 부르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올라오라고 그 하실 때, 그때 마치 모래와 쇳가루가 같이 섞여서 같이 놀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자석이 와서 한번 휙 휘젓고 들어올리면 모래는 그대로 있고 이 철가루, 쇳가루만 붙어서 올라가듯이 똑같이 보였는데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중력을 이기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살아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이 끌어올려져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휴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추수의 일부인데 그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죽은 그 모든 자들이 함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살아서 있던 그리스도인이 함께 채워 올라가는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대환란기에 후반 3년 반 동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부 알곡들이에요. 이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알곡들을 위한 곳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알곡들이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이 있고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실제적인 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이러한 왕국이 예수님 1인 독재하시는 그 왕국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인류 역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의 그 혼이 그 혼은 임시처소에 있겠죠. 그렇죠? 그 임시처소가 지옥입니다. 땅속의 지옥입니다. 지옥과 함께 지금 낙원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졌던 그 낙원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처소에 있던 모든 구원받지 못했던 이 모든 혼들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게 될 일입니다. 두려운 부활입니다.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쭉정이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껍질을 태우는 부활입니다. 영존하는 수치에 이르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 부활은 참으로 복된 부활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읽었던 그 본문에 이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더 이상 우리 몸이 썩지 않을 것입니다. 노화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가 없을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수치 가운데 태어났는데 영존하는 수치에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그럼 모두가 다 똑같게 됩니까?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되니까 다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게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시죠. 40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입니다.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중에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재산을 전재산을 기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해결되어 있는 분이라면 감사하고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구원은 물 마시듯이 쉬운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떤 이 지식구원이나 어떤 값싼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진실되게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라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저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전 세계에 지금 70몇억의 지금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쉽게 해놔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첫째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부활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시고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2장을 같이 하십시다. 내 마음속엔 주님밖에 없네. 부활에 관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 또는 휴고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같이 하십시다. 232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없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마음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되시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 보혈로 사셨네.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주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 주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잠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몸을 입고 재회할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또한 새로운 몸으로, 병든 몸이 아니라 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그 몸이 아니라 완전하고 새로운 몸을 받은 채, 저 또한 그렇게 변화된 채 그 하늘에서 만날 그러한 날을 저희가 참 눈에 그리며 소망하고 기대하고 미소 짓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그런 날들이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